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를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이때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바대로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처자를 그들 그 땅에 남겨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바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할 바로 그 즈음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한 가지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지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조로아이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 지역을 차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이 범한 중대한 실수,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그 실수를 범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광야 38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미 확정된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가? 24절 이하를 보시면 찬송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모세가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아쉬운 부탁을 하러 사람들에게 갈 때 처음부터 그 부탁을 이야기하는 법은 없지요. 상대방으로도 받았던 은혜 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칭찬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마치 아이들이 더 많은 용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방학 동안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숙제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의도는 좀 더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또 아쉬운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마치 이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런 일들을 하긴 했지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조차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모세는 매우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력이나 자신의 공로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만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는가?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씀했지요. 결국 찬송이라는 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속 사역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하면 노래 부르면 찬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지르면 찬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의 종인 모세에게 드러내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사를 찬양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때 모세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이런 식으로 찬송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세가 이어서 요단 서편의 아름다운 땅 레바논산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레바논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백두산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산으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바대로 이미 모세는 므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제 와서 다시 들어가게 달라고 간구하는가? 아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오그의 군대를 쳐부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금지 조치를 철회하실까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세가 했던 두 가지 사역,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을 때 각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해서 진멸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죄를 범하고 나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선을 듣고 나면 급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루속히 그 징계의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금방 희희낙낙하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죄사함의 선고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급속히 돌아서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버리는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긴 하지만 징계의 손길을 그렇게 쉽게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빨리 뿌리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로 지속적으로 경험케 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징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처를 마치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보석교리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석교리가 뭡니까? 보석교리는 달리 말하면 속죄교리죠. 신자가 죄를 범하면 사제가 교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여러 가지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기도문 몇 번을 암송해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이죠. 이게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을 지상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디 가지요? 연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석교리와 연옥교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의 이 채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차원에서 되어진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리신 징계가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징계지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점점 죄 중임의 역사가 우리 안에 활발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원리를 몰랐는가?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빨리 채찍을 거둬달라고 간구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왜 모세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신명기 마지막으로 가면 지금 이 상황, 모압 평지에서 설교라는 이 상황은 모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살 만큼 살았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 배후를 보여주심으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한 자라고 편을 드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무슨 명예욕이나 아니면 이생에서의 삶을 좀 더 이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부터 동족이 고역에 시달리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동족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가 섣부르게 그 일에 개입함으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족장들의 약속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모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벌어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러면 사기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희생했다면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수원까지 올라왔던 그런 군인들은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겠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예들을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처럼 조상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정말 몸으로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마음을 담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모세의 간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간구가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한 동기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온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새로운 뜻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기도는 때로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이 명확해지므로 남아있는 여생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세의 교훈은 신자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무조건 털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교훈을 또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교훈이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긍정적인 교훈이지요. 주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수단으로 또 한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소원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곧 기도일 수는 없다. 그것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자녀가 커터커를 달라고 조르면 부모는 커터커를 아이에게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은 모세 자신을 위해서 유익했던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난 다음 그마대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 일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대개 기도 응답하면 자신이 간구한 바대로 들어주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정적 응답도 여전히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대답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주실 때가 있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엄마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만 엄마가 되는 게 아니죠. 엄마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지 못해도 여전히 엄마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했던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거절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다시는 내가 기도 하나 보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 간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다음 이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처를 취하셨지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레바논 산,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감을 상처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시기를 세 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슷한 기도 응답했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지요. 자격으로 말하자면 모세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잘 구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모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히 가실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조울증을 앓는 아내와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얼마 전에 강연회를 개최했어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쭉 말하면서 조울증을 앓는 이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깨달았던 한 가지의 그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아내 이름이 앤인데 이 앤이 조울증을 경험하면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심각한 고독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혼을 계속 강요해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하우스로서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항변의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울증을 앓는 아내와 살면서 밀칠 듯한 고독감을 경험했다고 고백했고 그는 결코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가 계속 집을 나가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포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 상태에 돌입했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심장마비로 죽고 만 것이지요. 이때 스네리 하우스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겪고 난 다음에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그 강연회 기사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하우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상담을 해올 때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해답은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업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업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요업과 애금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우둔한 해답은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시키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답을 주기보다 해답 없는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왜 저만 유독히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왜 여호수아는 들어가는데 갈렙은 들어가는데 왜 저만 유독히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지도자 이양 문제에 다 헌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헌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철회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해답이 주어지고 지금 보응이 주어지고 지금 내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천국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지옥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지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강구를 거절당한 자기 경험을 왜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강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은 모세의 개인적 경험이지요. 그런데 이 개인적 경험을 왜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말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장 37절 그리고 오늘 보면 3장 27절 그리고 4장 21절에 이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돌아가게 됐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못 돌아가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직 처리하지 못했던 그 정서의 아쉬움, 찌꺼기들을 토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인들에게 하고 있는가? 넋두리째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모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탓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다는 사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왜 그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너희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래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너희도 못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석을 두 번 친 실수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용고로 못 들어간다 그랬지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지도자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언급했던 두 번째 이유, 아니 더 궁극적 이유는 구원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뭐라고 예수님께 비난했지요? 저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상은 마치 그와 같잖아요. 자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작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지금 모세 상황이고 이러면서 재상했던 비난 저는 자기는 구원했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이 비난은 사실은 모세에게 해당되는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야 모세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가 아닌 오고 오게 될 세대 가운데 이 말,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굳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책임을 모세 자신이 져야만 되었던 이 말을 하는 의도도 깨닫게 되는 거죠. 너희가 잘못했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핑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중보자가 대신 치르는 바로 그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돌아가게 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또한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24절에서 그렇게 찬송했죠.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사하였사오니 라고 말했죠. 지금 모세가 경험한 것,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시작으로 이해했다고 말이죠. 그것이 시작이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온전한 이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참된 복을 더 충족히 경험하고 싶은 그 바람과 기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대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그로 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굳이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손과 빛으로 부르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편지로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로 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막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가능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오직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삶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었던 내가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보편적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보다 더 크게 구원을 받아 누리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통과하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직전에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이 안타까움을 담아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장차 신자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지극히 작은 것만 경험했던 것이죠. 시작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직 충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은 이 소망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지만 너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기신 이 조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에서 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나이가 120세였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지요. 신명기 34장 끝을 보면 모세가 나이 120세였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모세의 어떤 지력이나 영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정년 제도가 없지요. 지난 8월에 왔던 토마스 제프리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지요. 그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 그때 연세가 아마 70대 중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년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 중에 존 메가다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회자인데 그레이스 투유라고 하는 인터넷 설교 방송도 진행하고 책도 여러 권 써낸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70대 중반인데 지금도 저술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오늘 목사님 왜 저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서 70 이후에도 아마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단은 70세 정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모세로 하여금 얼마든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도록 했는가?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람으로부터 영광받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은 적도 있고 때로 심각한 리더십의 타격을 받은 적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 모세가 죽었을 때 한 달 동안 애곡했다는 사실을 볼 때 모세의 죽음을 얼마나 실패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데려가시고 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도록 조처를 취하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이 지극한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세례요한의 모습과 같아요.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라는 말과 똑같지요.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고 가리키는 이런 역할과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는 내 임무를 다 끝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지만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조처는 모세 자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분량이 있고 그 역할과 그 책임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만약에 모세의 묘를 만들어 놓았더라면 인간은 조상 숭배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늘 찾아가서 모세를 아마 기리고 추억했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하나님께서 그 소지를 만들어 놓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그냥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큰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굴지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후임자의 문제입니다. 후임을 제대로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대로 후임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고, 위임투표가 되지 않아서 또다시 목회를 청빙하고 또 위임투표가 되지 않아서 단임 목회자가 공석인 상태로 3년 5년씩 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교인들끼리 파가 나눠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사실은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처리했더라면 용서로 수습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정말 타락한 자기의 본성, 그 죄에 대한 이 찌꺼기를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수습할 여지도 없는 그런 경우들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 후임자 문제는 전임자가 잘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평생 아무리 훌륭하게 대가 없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 하더라도 이 후임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떤 사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과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욕심이 지나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욕심의 그 초과, 욕심을 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것이고, 이제는 너의 역할은 지금까지 이걸로 족하다. 이제 너는 지도자, 또 다른 지도자에게 너의 지도권을 이양하는 일에 너의 남은 세월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뿐이고 우리 인간은 그냥 수종들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그 일을 실제로 완성하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깨달으면 되었기에 모세로부터 이 권면을 들여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더 궁극적이고 더 핵심적인 교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긴 했지만 실현된 영광은 어려운 푸시만 바라보고 먼 발치에만 바라봤던 이 모세의 처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만 바라볼 뿐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구약 성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의 한계는 뭐지요?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지만 은혜는 모형과 그림자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지요. 제사 제도나 안식년 제도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은 아직 완전히 실체로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만 받아 누렸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는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세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모세가 사모했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사람.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지만 이처럼 은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졌던 이 구약 시대의 한계는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은 이런 모든 한계를 다 벗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성령을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신약 백성들의 상태를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가운데서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약속을 받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죠. 비록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모세 자신의 경험을 굳이 설명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 뼈아프고 안타까운 경험을 굳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들에게 말씀했던 그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저희로 잘 헤아리게 해주셔서 비록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체로 드러나지 아니한 이런 삶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한 말씀으로 저희가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마치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모세가 마치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